저희가 지금 이제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쪽에 성령님의 그 선물들, 영적 선물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적 선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지금 쭉그 성령님의 선물,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부르는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적 행함.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은사로서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했고, 오늘은 저희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참 사실 대단히 눈으로 이렇게 탁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은사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은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병 고치는 이 은사를 우리가 오늘 우리 이제 이 신약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는 이 질병이라는 걸좀 생각해 보면은요, 질병은 왜 왔는가? 이것은 당연히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었던 거죠. 병은 죽음의 어떤 그 과정이자 죽음의 어떤 그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의 결과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일종의 형벌이기도 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암에 이르기까지 이 질병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공통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는 피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감기 걸릴 수 있고 누구든지 암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범죄한 아담의 후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이 질병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심판의 의미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필요한 것들 중에서 꼭 찾아보십시다 하는 건 같이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이 귀로 들으면서 찾을 수 있는 분만 그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때에,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26절에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러면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기를 바꿔서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 내린 질병은 뭐였냐?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서, 저주, 재앙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병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 외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질병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복 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저주를 얘기하는데 20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네 몸에 역병이 붙게 하사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병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된 예가 우리가 이제 미리암을 볼 수가 있죠. 미리암이 이제 그 리더십에 이제 불만을 품었을 때 나병이 걸렸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우리가 기억하죠.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그 선물을 요구했다가 나병 환자가 또 된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내리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마귀가 이 질병을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욥기에서 보죠. 욥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사탄이 두 번째로 욥을 시험하는 장면에 보면은 2장 7, 8절에 보면은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탄이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인 하에 사탄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일반적인 질병 말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질병을 주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허용하심의 범위 내에서 이제 마귀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이런 질병을 줄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귀와 질병이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 종종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거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으시니까 근데 그 마귀가 어떤 마귀냐 했더니 말을 못하게 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감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해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마귀 들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체적인 어떤 생리적인 그러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은 모든 질병은 마귀 들림 때문에 오냐? 우리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가 알기로 모든 질병은 다 마귀로부터 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제 거기 귀신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감기가 들려도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 마귀 들림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좀 전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4절처럼 분명히 마귀와 연관된 질병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 선천적인 질병. 그럼 선천적으로 엄마 배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귀신 그쪽 표현대로 귀신 들려 나왔나요? 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어디 가다가 발에 못이 박혔어요. 파상풍으로 거기가 곪아가는데 그 못 박히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마귀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마귀와 분명히 연관이 있고 영적인 질병일 수 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이 질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병고침은 모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 전에도 없지는 않았겠죠. 세상에 병고침 얘기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등장하는 병고침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너 손 넣어봐 했더니 넣다 뺐더니 하얗게 나병이 들었죠. 그랬다가 다시 넣다 뺐더니 치료가 됐어요. 그게 첫 번째로 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기록으로 성경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병고침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일단은 이 지금 예수님의 병고침은 어땠는지를 조금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가? 예수님의 병고침. 제가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병을 고치셨는가? 첫 번째, 말씀만으로 고치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 예. 우리가 그 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얘기를 기억하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제 종이 마비병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되게 놀라운 말을 하죠. 아,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 저도 지금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이렇게 하라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 예수님이 뭐 이렇게 번거롭게 집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대단히 놀라워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이런 큰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라 네 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각에 종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격 진료네요. 예, 지금 예, 그냥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냥 말씀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았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오전에 봤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약자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뭐 손대거나 그러신 것이 없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더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고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병자, 환자와 접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저 우리가 이제 장모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이 들어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 이 어떤 다른 남자가 어떤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 이렇게 몸에 손을 대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 손을 대시고 대셨더니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외쳤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니까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접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셔서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어떤 치리자의 딸이 막 죽었을 때 자기 딸에게 와서 좀 안수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독특한 것인데 예수님이 침을 사용해서 이거 저기 뭐야 한방 침 말고요 퇴 하는 이 침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고치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기 한방과 양방을 같이 하신 건가요? 또 다른 의미의 침. 예, 그래서 이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조금 좀 깔끔하진 않네요. 이게 병 고침 당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말씀만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낳는 게 조금 더 깨끗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혀에 손을 대시니까 곧 그의 두 귀가 열리고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벳세다에서 어떤 그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에는 눈에다가 안수를 하셨다. 안수라는 건 손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눈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보게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땅에 있는 흙이 진흙이 될 정도면 침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꽤 많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셨더니 이 사람이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경우나 이렇게 접촉하신 경우가 있는 반면에 환자 입장에서 예수님 모르게 손을 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단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렇게만 해도 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두 사람을 한꺼번에 고쳐주신 적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더니 이 가다가 자기가 난 걸 알고 누구만 돌아오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온 그 얘기가 있습니다.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신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병고침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얻게 된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얻은 어떤 질병의 경우에도 고쳐주셨고 또한 선천적인 질병, 날 때부터 눈먼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 때부터 뭔가 기형이거나 이렇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고 또 완전한 치료였습니다. 즉각적이라 할 때 여기 이제 조금 약간의 타이밍 간격이 있는 경우가 이제 아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거나 아니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뭐 요 정도 그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원격으로도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병을 고쳤는가 이걸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둘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열두 제자, 그 다음에 칠십 제자. 자, 열두 제자 얘기를 누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열두 사도가 일단 병고침에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다. 70제자 이야기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9절쯤 8절 9절쯤 가서 보면은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 70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일단 이 사실만을 일단 정리하시고 나머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을 다시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의 얘기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벌어지는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때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어땠냐 이때 먼저 알 것은 열두 사도에게만 이것이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매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도 사도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이 빌립이 기적을 행한단 말이죠. 빌립이. 그런데 이때 이 빌립은 이 열두 사도에 포함된 빌립이 아니거든요. 이 빌립은.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어쨌든 이러한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이제 그 근거가 아까 이제 그게 사도행전 8장 그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행한 기적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마비병에 걸린 사람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빌립이 한두 명 고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얘기를 보면은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이때 큰 이적과 기적들은 병고침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나 병고침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지금 열두 사도에 포함되는 사람은 아니죠. 열두 사도가 아니라도 사도에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바나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의 병고침을 또 한번 보니까 베드로가 이 어떤 마비병으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을 고치는데 예수님처럼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걸어서 갔습니다. 말로 고친 거죠. 병자와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그 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자를 고칠 때 보면은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며 서서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도들의 경우에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침은 아니었고요. 이때의 도구는 뭐냐면 손수건이나 앞치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감이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또 불치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유명한 예를 들어 어느 유명한 지금 현재 그 목사라고 해보십시다. 그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무슨 옷까지 하나 이렇게 빌려다가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냥 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도들도 이 한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고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질병을 이제 병치료를 정리했는데 사도들의 병치료를 정리해보면 사도들도 후천적인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선천적인 질병도 고쳤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을 고칩니다. 사도들의 병고침도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또 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살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살립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에 그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병고침에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 병고침과 예수님 또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또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병고침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현대에 그러면은 이 병고침에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현대 오순절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병고침은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대단히 시끄러워요. 이게 하나의 쇼예요. 쇼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대단히 과장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일으키면은 말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광을 다 누가 받냐면은 그 병을 고친 사람이 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대단히 유명한 병 고치는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 돈을 요구합니다. 대놓고 요구해요. 헌금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놓고는 대저택에 삽니다. 이런 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대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있다, 병 고침에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대 교회에 보면 대단히 부유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연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와서 연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만 추적한 분들의 어떤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병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before와 after가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의학적 어떤 이 검사 자료들이 병이 있었을 때 그 자료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다 나았을 때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뭐 능력의 종의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집회를 할 때 저도 그 TV에서 일부러 좀 봤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유명한 그 이 뭐 뭐 이초성 목사님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 그런 이렇게 해외 집회도 한번 봐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와갖고 뭐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뭐 이렇게 쩔뚝거리고 나왔다가 뭐 기도했더니 목발 집어던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가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런 집회에서 이제 병고침을 받았다 할 때 병고침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건 믿습니다. 병고침 100%가 가짜다?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중에 고쳐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안수한 사람이 병고침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쳐진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 아이가 밤에 막 40도가 42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열이 나요. 그런데 그 밤에 제가 어디 갈 병원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다급한 마음에 걔를 끌어안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는 제가 몇몇 지체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상황이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걔가 정말 열이 내리면서 후유증 없이 났어요. 자, 그럼 제가 은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어떤 기도의 응답인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얘기한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땐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결론을 맺어 보십시다. 자, 병 고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병 고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의 병 고침,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의 병 고침, 신약 교회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병 고침을 제가 분리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모든 병 고침을 우리가 하나로 취급하지만 메시아 표적으로서의 병 고침이 있고 성령님의 은사로서의 병 고침이 있고 일반적인 기도 응답으로서의 병 고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침, 이건 뭐죠? 이거는 명백하게 메시아 표적으로서의 병 고침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미. 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표적을 행할 것이 이미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런 병 고침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표적의 의미로서 병 고침을 행하신 것이고 또는 나아가서는 이분이 육체를 입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에 대한 통제권과 인간 세계에 대한 통제권과 영적 세계에 대한 통제권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어떤 증거로서의 병 고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흉내내면서 병 고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의 병 고침은 지금 현대 그이 어떤 사역자들이 병 고치는 거하고는 이건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그 모델을 지금 현재 누군가가 병 고치면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아우 메시아 여러 나오게 생겼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고침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아직은 초대 교회에게 성령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행하던 병고침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병고침의 능력, 이 은사로서의 병고침이 나타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전히 메시아 표적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행하는 병고침은 예수님이 행하는 메시아 표적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메시아 표적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자,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대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거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병 고쳤지 않냐 하면서 그걸 모델로 해서 병 고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사도행전의 병고침입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에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서 신약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지면서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이건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셨거든요. 권능을 받고 그 응답으로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사도들과 또 사도가 아닐지라도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병고침의 이 은사들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필요한 대로 누구의 필요대로? 성령님의 필요대로 내 필요가 아니라 누가 나 이 은사 받고 싶습니다. 난 방언 주십시오. 랄랄랄라 주십시오. 밤새 기도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이제 선물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고침의 은사였어요.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병고침도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 표적의 병고침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서 받는 병고침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세 부류예요. 메시아 표적의 병고침, 은사로서의 병고침,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병고침. 그렇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교회가 셋업될 때 행하는 그 은사로서의 이 병고침은 그것은 일반적인 단순한 기도응답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초대교회의 100%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뭘 구한다고요? 유대인 표적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동반된 복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 표적은 이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의 이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표적의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행해졌을 뿐이고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희미해지면서 이 초대교회는 아직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완결이 됐지만 복음서가 쓰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전체가 쓰여질 때 맨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AD 96년 7년 이때 이제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럴 때에 이런 이 표적으로서의 또는 은사로서의 어떤 병고침이 필요했어요. 필요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결되었고 교회의 중심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은사로서의 병고침은 희미해져 갔어요. 은사로서의 병고침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에바브로디도 얘기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때까지도 병고침의 은사가 살아있다면 아니 누가 가가지고 바울이 가든 누가 가든 가서 손을 얹든지 아까 봤잖아요. 그 앞치마나 손수건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충성된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병이 들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자,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쓰라.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손수건 갖다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병고침의 은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병들어서 남겨뒀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 자신조차도 세 번을 간구했는데 안 고쳐주시죠. 육체 안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치게 하셨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도 못 고쳐요. 뭐 바울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 가운데 그랬다 치더라도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은사로서의 병고침이 이게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교회 내에서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병고침 얘기는 어디 나오냐? 2,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아, 여기까지만 보면 오, 이거 장로 얘기니까는 이제 우리대로 하면 아, 목사님 불러다가 기름 발라서 그럼 기도하라는 거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사역자 또는 특별한 사람만 이걸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그래 놓고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건 사역자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전체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가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고침은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병고침은 다 이거라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병원에 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이 믿음을 너무 이렇게 이제 강조하거나 조금 잘못 이것을 적용해서 병원에 안 가고 이게 나아야만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그러셨잖아요. 아, 필요하다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병고침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이 병고침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나 제자들 당시에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귀신들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귀신들림 또는 이 믿음 없음 이런 것들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원인은 다양해요. 선천적이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영양 부족이거나 위생이 불량했거나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병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을 고치세요. 그러나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 표적으로서의 병고침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완성 이전에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서의 은사적인 병고침도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 그러면은 그 우리 박성경 형제님께서 간증하신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게 벌어졌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박성경 형제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들으셨고 저도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저도 그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 뭐가 다른 거예요? 단 우리는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 초대 교회에 주어졌던 은사로서의 병고침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럼 기적을 못 일으키시는 걸 키신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선천적인 병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 뭐예요? 은사로서의 병고침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병고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때 정말로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이 기도가 이 효력 있게 역사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고쳐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저도 믿습니다. 제 믿음이 지금 부족해서 그걸 못하는 것뿐이지 그게 가능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정말 불치병도 나올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저도 믿어요. 예. 그래서 이 병고침의 어떤 그 종류가 다르다는 그것만 우리가 구분한다면 우리가 누가 병고침을 병고쳐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부정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또한 그것을 너무 높이 평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기적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행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한다면 얼마든지 누군가가 정말 주님께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간증들은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이에요. 저도 아까 그 간증 듣고 대단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은 우리가 또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정말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